거룩하신 주님, 또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2010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두 칭찬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우자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이걸 네 토막으로 나누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절서부터 16절은 이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그다음에 32절까지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두 번째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투옥이 되죠. 감옥에 다시 붙잡혀가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내용이 17절서부터 32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33절서부터 42절까지는 그 당시에 가장 명망이 높고 덕망이 있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겸 신학자가 이제 그 중재에 나서 그래서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 첫 번 토막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르되 예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두려워하세요? 예? 예, 예. 이 여기에 의하면은 우리 전부 다 그대로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들이 같이 공동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소유를 내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놓으면은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제 그 휴거 이후에 교회들이 여기 남아서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 모델 이 모습을 보여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중에도 다 가지고 가서 그들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전부 다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위로자라고 하는 encourager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다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교회 안에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마귀가 이제 아나니아하고 삽브라에게 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움직이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마귀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는 두 사람밖에 안 죽었지만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 줄조차도 모르고 그러고서 그냥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와요.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사람을 그 혼이 떠날는지 모르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여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제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제 그거는 이게 사실 그 4장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 믿는 사람들이 그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얼마를 감춤해 했어요. 그것에서 얼마를 띄어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1절 2절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의 뜻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살살 해요. 그리고 삽비라는 보석 있죠. 사파이어. 그렇게 아름다운 그 청옥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청옥. 그 블루 그 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인데 근데 그 안에서 마귀가 안에서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가죠. 딴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팔질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설프게 해가지고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 한 대 같이 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속으로 손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심. 그 땅을 판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중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암흑의 집사 부부하고 여기서 인정을 받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자기 영광을 취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제가 그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아침 잠깐 말씀 보는 시간에 그 이 얘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돈 가지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성전도 다시 새로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왜 돈을 왜 같이 못 섬기냐고 그러냐고 비웃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옆에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를 모른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그대로 완전히 무효예요. 무효. 무효.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산헤드린 그 멤버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다 배우고 다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굉장히 그 특별히 머리 좋다고 가뜩이나 그 유대인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머리가 좋아서 일찌감치 선택을 받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 싫어한 그 근본 목적이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속셈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누구 줄을 타서 어떻게 유명해져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나 이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싫어하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전부 다 저주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화 있을 진저. Woe to you, you hypocrites. 위선자야.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너 이 지옥의 바닥에 갈 놈들아. 하고 주님께서 책망한 거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 지옥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감추었다는 것이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속입니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인답게 충성하고 산 사람은 그게 그렇죠.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떡 먹듯이 짓고 그런 사람은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나오죠. 다 전쟁에 가서 이겼더니 그 중에서 쌍볼 하나 감추었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감춘다, 얼마를 감춘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감추질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거기서 보면은 부부도 그 아내도 그 사파이아 보석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사파이아도 알더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두 부부가 공모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공모한 사람이 이게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예,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 그 정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예들이 똑같이 지금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과 보석 같은 삽비라, 그들은 마음속에 사탄이 꽉 잡고 있었던 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네 것 내 것을 나누는 가리지 않고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그를 틈타는 사탄이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죠. 예?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I don't know.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참 그 원치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가리키는 거 저희가 배우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좁은 길 끝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럼 언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 가자.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너만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그래서 또 잘못 끄집어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침에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해야만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고 기도를 그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평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그 타이터스에게 그 특별히 직장에서 그 상관을 속이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재밌는 말씀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렵니다. 이 떼어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 엠플로이어한테 엠플로이들이 가서 제대로 일 잘 안 하고 그냥 돈 떼어먹고 그러고 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 감춘다 하는 거고 똑같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서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3절 3장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 은사가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걸 마음을 읽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당신 어저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주니까 알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참 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사탄이더라는 걸 몰랐었죠.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가장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자기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걸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탄이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들락날락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나는 내 안에 사탄 없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받았는데도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죄한다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7장 그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7절 8절에 나오면 그 불법은 바로 범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뭐가 특별히 내가 뭘 훔쳐서 범죄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걸 깨닫게 해 주는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페널티를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사심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내가 죄를 안 졌다고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연하게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하려면 내가 회개가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지. 회개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미안합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진짜 회개는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내 가슴이 에어지는 내가 Almighty God, 그 Holy God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야 돼.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으면은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그냥 그냥 적당히 잠깐 앉아서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는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정말 깊이 깊이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회개도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이 회개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걸 내 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죄를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이 나죠. 그때는 빨리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빨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는 다시 그런 죄는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알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게 정말 그 우리가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키우면 우리가 알지만은 잘못한 건 투성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어머는 얼마나 그 귀엽습니까? 아, 괜찮다. 괜찮다. 다시는 다음에 그러지 말라 라고 하죠. 그런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많이 눈치를 보면서 돌아와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또 해요. 그러면은 그게 눈에 안 나타날 리가 없죠.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빨리 회개하면은 돌아서서 고백하면은 그러면 의로우고 미쁘시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 주님이 아예 그것을 기억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기억도 죄를 죄에 대한 기억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그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지옥을 가는 판인데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해주신다니 이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깊이 할 때에만 그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교회라는 얘기는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목사들조차도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5분, 10분, 15분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엔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한국 교회는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서 나와서 좀 기도라도 하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앉아서 고개 꿉벅하고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쑥스러울 정도로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이 회개가 없으면은 그 죄가 그대로 다 쌓입니다. 다 쌓여. 마귀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이것을 이제 그 어큐스하면서 네가 그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옆에 가느냐 하면서 이제 그를 조롱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그 트랜스페런트라고 하죠. 투명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빨리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해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그 기대고 바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필요한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다 달라고 하고 나머지 자기 죄는 다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불행이 아니라 예, 그 정말 다행으로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안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설 그 각오를 항상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면은 나도 거룩해야 되고 나도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그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알아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걸 말하면서 그 내 땅이 그게 팔기 전이나 판 후에나 그게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참 그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저 에베소서 1장도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도 보고 보면은 모든 것이 all things, everything 그것이 주로부터 오고 주를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소유와 모든 것이 잠시 우리는 그걸 맡아서 그것을 케어하는 스튜어드, 청지기, 매니지먼트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가 그걸 내 것이라고 그걸 포세스하는 내 소유로 그걸 꽉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걸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걸 잘해야만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내 거 하고서 꼭 붙여주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한번 돈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않죠. 그런 그 사람들은 참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기에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주는 자를 더 크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주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에게 꽉꽉 차고 넘치게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한 것. 근데 그 사실 거짓말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이 아니죠. 크리스천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해당이 크고 작은 것뿐이지 그것이 전부 다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 성령의 거울에 비춰서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컨빅트 시켜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거기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지금 그 초대교회 그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다 같이 즐겁게 공동생활을 하는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거짓말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혼이 떠납니다. 혼이 떠나면은 그러면 죽는 거죠.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심한 그 하나님의 그 벌을 허락을 하셨을까? 뭐 거짓말 한번 했다고 그것도 또 남들 앞에 그 크게 그 정식으로 사기친 것도 아닌데 잠깐 좀 뒤로 빼돌린 거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죽이실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아서서 야 내가 그 돈을 얼마 내놓고 나서 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따로 우리가 먹고 살 거 또 차례 챙겨야 될 거 아니냐 하고서 그렇게 되면 딴 사람들 정말 제대로 다 갇힌 사람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아 이건 여기 내가 따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따로 인슈어런스 들어놓은 건데 이거는 뭐 내가 헌 건데 어떠냐.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처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example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결과는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거는 똑같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거짓말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뭐 겁주기 위해서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부터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말을 몰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봅시다. 3시간쯤 지나서 6절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니까 얼른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걸 둘둘 싸매가지고 나가서 땅에다 파묻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다. 이 삽비라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예 한 그거 한 것뿐인데 그 다음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그 값이 전부 다입니다 라고 한 그거 때문에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남편을 탓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탓해야 되나요? 베드로를 탓해야 되나요? 탓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자기 남편이 그 감춘 것을 서로 알고 그리고 서로 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그대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러고 나는 모릅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그다음에 그 영이 그대로 바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런 얘기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주의 영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죠. 신명기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 삽비라는 누가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내 남편과 나밖에 모르는데 그것을 알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한 가족 부부가 다 같이 죽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장례를 두 번 치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남은 현대교회는 매일매일 장례 치르느라고 볼 일이 없어요. 아마 저 그 관집이 굉장히 수지맞을 겁니다. 관집 주인도 죽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면 그걸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흥 대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분명히 완전히 그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크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큰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개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씻음이 있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이 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음 시작한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거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두 같이 모여서 그렇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죽였어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현대 그 교회에다가 이것을 적응시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이 팻이 많아서 심장마비로 그대로 죽었다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연히 두 사람이 심장마비로 교회 왔다가 두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신문에다 크게 내고서 이제 그 교회 사람 가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또 소문이 쫙 나겠죠. 거기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다. 팻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게 그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그 교인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같이 옆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둘이 죽었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겁나죠. 정말 겁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 한마디가 두려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크게 그 요엘서 우리가 공부했을 적에 물 붓듯이 이 땅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안 붓느니만 못해요. 그 죄가 오래오래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면은 엄청난 그 폭발의 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이적을 signs and wonders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고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안과 겉이 항상 같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안과 겉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 안과 겉이 다르다 하는 얘기 들이 겉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그 무덤에 회칠한 그런 그 가증한 그런 사람들이다 할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 사람들 말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고 무엇이 죄가 있고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를 안 옵니다. 그리고 더 자기네들이 그 고집을 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렸다 하고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회개할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다 같아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떡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떡을 초를 집어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한 자다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얼른 빨리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내가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들 예수님께서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 분명히 해 주셨죠. 그런데 유다는 그거를 속였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서 속이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던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 유다 가룟 유다의 그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서 그때까지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탄은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유다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인가 보면은 사탄이 또 돌아가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내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이 이게 스노맨 스노볼 이 저 눈송이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훔쳐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 마지막 봅시다. 11절 보면은 10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두 사람을 이제 같은 교인인데 교인 두 사람을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Great fear',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라고죠. 교회 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거 처음 나오는데 에클레시아 즉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냈다 하는 얘기예요. 불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국의 그림자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 교회 역할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사탄에게 내버려 둬요. 큰 두려움이 이들에게 왔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spotless, blameless 예,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정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특별히 우리는 그 하얀 세마포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뜻이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리고 이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길 아름다운 세마포로 갈아입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말 그 깨끗한 모습 내가 정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끝까지 싸워서 그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죽기까지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은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 신부로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실 우리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다라고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거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입을 꽉 닫고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뭐죠? 인설팅을 당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참 나는 편한 것 같지만은 불쌍한 겁니다.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이것조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범죄는 뭐 내가 뭐 훔치고 그다음에 내가 뭐 남의 거 가져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제일 시작이 생각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얼른 내가 고개를 흔들어서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쁜 것을 얘기를 들었으면은 내가 빨리 귀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쁜 걸 봤으면은 내가 눈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영이 둔해져요. 그래서 전혀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무뎌져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중에 떠나세요. 떠나십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깨끗하게 그 다음에 거룩하게 모셔야 되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신다고 하고 하나님 모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뭐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대충 하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높여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영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내 그 속 사람이 깨끗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초대교회 두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그 희생양으로 죽인 그들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을 것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11년에는 더욱더 우리들이 더 성화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하고 정말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입이 더럽지 않은 정직한 그러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